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으로 버젓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그는 자기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다음 양들을 앞서간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으나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는 들어오고 나가며 넉넉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부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싹구는 다르다.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늑대가 양떼를 덮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그가 도망치는 것은 싹꾼이어서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내게는 이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양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만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나뉘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귀신 들려 아주 미쳐버렸다. 무엇하러 그의 말을 듣겠는가? 그러나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둘레에 모여들어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큰 기적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기적들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한나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서에도 너희가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크고 놀라운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주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의 옥에 갇히고 거기서 기적으로 놓임을 받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자주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4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불이익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상황을 생각한다면 억울해서 못 살 지경입니다. 좋은 일 해놓고 당하는 오해와 모함.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너희들 그럴 수 있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은가? 어디 나가면 두고 보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37절 나중에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비로소 선포를 합니다. 가진 권한조차도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 같으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줄될 사람을 먼저 찾는데 바울은 이 울분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다 감당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이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 중심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한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님께서 고난을 기뻐하셨듯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한 그러한 미래를 확신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나도 승리할 줄 믿고 싸우리. 찬송가 451장 4절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다는 성숙한 신앙인의 주위에는 이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입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허약한 종교인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인데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고백에서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내 분풀이 다 하고 나면 많은 생명들을 나로 인하여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당당한 승리입니다. 무력과 권력이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십니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좌를 기약하며 오늘의 억울함을 삭히는 자세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마지못한 증거가 아니라 당당한 증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소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효과 있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는 33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앞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면서 이러한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과 도시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는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불만에 가득한 한 풀이의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승리의 고백이며 환희의 노래였습니다. 시설 잘된 노래방도 아니고 사업을 성공한 만찬자리도 아닌 어두운 토굴 속이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감격이 어우러진 기쁨의 노래였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감옥 속에 잡혀있는 죄수들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도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죄인으로 평생을 사는 죄인들이 듣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소망과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찬송과 함께 웃음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처하는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됨을 비로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위의 죄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한숨 짓는 절망의 소리를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한 그러한 미래를 확신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슬퍼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결코 구원의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활의 신앙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3분의 1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당신이 떠나시게 될 것을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잠정적이고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불과 닷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덮었던 곳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배신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월절 누룩없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포도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며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떠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그 무리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흥분하여 자기 검으로 대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으나 곧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신문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안나스에게서 다시 가야바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 예수님은 유대 공회에 끌려가 거기서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줄 방법을 모색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백한 그를 죽이도록 로마 병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히랍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심으로써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곱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병자들과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정오 때쯤 되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오래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마와 아리마대 요셉이 몇 명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병정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